오늘은 제목을 제가 성경에서 모순되는 말 혹은 이제 이해하는 법 이렇게 했는데 제목이 별로 그렇게 쏙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일단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을 길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은서 봤던 얘기를 조금 수련회에 가서 또 옛날에 SFC나 이런 데서와 다르게 느낀 게 뭐가 있느냐 하고 물었다. 아주 잘 대답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이번에는 좀, 질문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 이제, 그, 보통 뭐 저거 설교를 한 사람으로서, 자꾸만 단박형의 어떤, 그, 주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실제로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으면 끝없이 읽고, 너무 빨리 답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게 제가 볼 땐 성경의 어떤 그 얘기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는 제가 답을 거의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아 이 성경이 이렇구나 하는 그런 그 문제의식을 많이 갖고 봤으면 하고 우리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물론 여러분 다 성경을 읽을 사람들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에서도 또 좀 반대되는 얘기들이 꽤 많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했으면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읽을, 설명하고, 또 읽는 것은 우리 소영님이 사이사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강의하는 만큼 좋습니다. 보고 이제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아마 찾으려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거의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자세한 성경은 그 홈페이지에 내가 굉장히 많이 올려놨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서로들어서 성경이 뭔가 우리가 성경이 말,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은 뭔가 하는 것인데, 이번에 우선 3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하는 분도 읽으시고.
여호와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이미 여러 해를 혹시 예수님을 힘으로 말하나, 아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생활과 바리량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성경이라고 할 때, 여러분, 15절에 성경이 나오죠. 15절에 성경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 성경은 이렇게 같은 말을 옮겼지만, 실제로 거기서 나누는 앞에 있는 성경은 그람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성경이라는 단어는 그라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람마는 뭐가 생각납니까? 생각하죠. 앞에 있는 단어는 그람마라는 그리스어로 그리스는 그라페라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 권능은 똑같이 합니다. 그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성경은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이 성경이 있습니까? 이 성경은 뭘 말하겠습니까? 이때 디모데후서에서 말할 때 성경은 이 성경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신약 성경 자체가 신약 자체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도 다 그러냐? 모든 경에서 말할 때 구약 성경인데 그러나 구약 성경도 완전한 형태의 구약 성경은 아주 후대 그러니까 뭐 1600년 뭐 1700년 1600년 후에 아 성경 66권이 완성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성경은 우리가 말할 때 이 성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했던 모세오경이나 그 다음에 그 예언서나 이런 성경을 말할 때 그냥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도 틀리지 않아야 되죠. 여기에서 하나가 틀리면 하나님이 감동했는데 틀리면 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과연 그럴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회의를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안 틀린다고 한 사람들에게 성경이 얼마나 흘렸느냐 하는 걸 하고 있다. 아, 이게 이상한 이단이냐 생각이 일단 모르겠습니다. 자, 어지번에 했을 것처럼 제일 먼저 2번으로 갑니다. 주보의 큰 얘기, 주보의 큰 걸 따라서 설명하는데 첫 번째, 구약 성경에서 이제 명백한 부분입니다. 자, 사무엘하 18장이 있습니다. 자제하십시오. 예.
압살롬이 사라질 때 자기를 위하여 한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거라.
자, 여기에서 압살롬이 비석을 자기를 위해 말해 죽지 않게 만들었단 말이죠. 왜 만들었냐면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다. 그러시거든요. 아들이 없는가? 그렇겠죠. 사무엘하 13장 27절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거더라.
오! 이미 아들이 몇이 있습니까? 그것도? 그리고 셋이나 있는데 왜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니까? 여기 어디에 빠릅니까? 사무엘하 앞에가 되게 빠르죠. 지금 두 번째 읽은 게. 그러면 죽을 때 아들이 벌써 있었는데, 그럴까? 그럼 어떤 사람은 아들이다. 벌써 죽었겠네.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설명 중에 그때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호승 집사님 영어를 잘 아십니까? 그럼 그 영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I have no son to preserve the memory of my name.
자, I have no son. 난 아들이 없습니다. 어떤 아들입니까? To preserve the memory. 내 이름을 이 preserve인 거죠. 보존하고 뭔가 드러낼 만한 그런 아들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아들이 있는데 좀 뭔가 좀 마음에 드는 아들, 뭔가 좀 빛나는 아들이 없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번역이라는 건 항상 그걸 다른 미묘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아버지 등에 참 잘난 아버지들은 또 그렇게 하죠. 실제로 근데 압살롬이 진짜 잘났거든요. 보면 막 다윗하고 압살롬 붙이니까 압살롬 다 따라가고 막 다윗은 이제 뭐 그렇게 되는 걸 보면 압살롬이 굉장히 잘생겼다는 성경이 굉장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가 하는데 일단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압살롬이 아들이 한 번은 아들이 없다 해놓고 앞에는 아들이 있다 하는 이런 차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건 뭡니까? 마하가라는 사람이 이 마하가는 그날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봐요. 자, 열왕기상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하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자, 마아가. 그 다음에, 11기 35년 9절. 그게 이제 홈페이지라고 올리시면 앞에 보면 나올 테니까, 예. 15년 9절.
이스라엘의
홈페이지 올리시라고요.
여로보암 왕
올리시. 꺼져 있는데.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또 그의 어머니가 마아가가 토모스로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홈페이지로
세가에 붙여놨다.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인터넷
저기 앞에 보면 그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인데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열왕기상 15장에 보면 아비암의 어머니죠. 그런데 15장 9절은 누굽니까? 아사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뭡니까? 어머니가 아니고 할머니.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아 이런 차이들이 한번 저기 그 홈페이지에 보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올리시죠. 예. 응? 큰 게 남긴 것 같은데. 자, 그리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일단 두고, 그 다음에 2.2를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 6점, 요가 이름을 보다 요한 걸 다시 보십시오.
우리 병학의
최고 비.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전에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네.
어디로 들어갈까요?
예. 이거? 여기. 공부. 예, 주일 성경 공부예요. 예. 자, 그리고 거기에,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 예. 6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 모세에게 그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했는데, 창세기 4장 2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야, 올리십시오. 빨리.
창세기 4장.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모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빌었다.
올리네요.
예.
키워드릴까요?
여기에 보면 창세기 4장, 아니, 밑으로 쭉 올리세요. 이걸 스크롤에 올리라니까.
위로 일반적으로.
많이 올리세요. 아니.
밑으로.
여기에 올라가는 거고요. 여기에 내려가는 겁니다.
올리라고 그러면.
몇 번으로 올릴까? 몇 번? 번호로.
아, 계속 올리라.
아, 계속 올리래요. 아.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좀 더 올리십시오. 예, 여기. 자,
여기
보면 창세기 6장 3절을 읽었을 때 좀 줄이십시오. 여기 보면 화면 줄이기.
됐어.
다 몰라 되니까요. 여기 보면 6장 3절에는 나의 이름을 여호와가 알지 않았다고 했는데 창세기 4장 26절 읽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을 때 언제 불렀습니까? 셋이란 사람. 다시 말하면 아담과 가인 대신에 하나님이 가인과 뭡니까?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이 셋을 주셨단 말이죠. 그 아들이 있을 때 벌써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전에 얘기인데 왜 뒤에 불렀다고 이렇게 말하냐. 근데 창세기 12장 8절 읽으십시오. 예.
거기서 베벨 동족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벨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재단을 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창세기 12장 8절은 누구 얘기입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등장한 인물이? 아들이 되십시오. 내 실력이 없으라는 인물이 되겠습니까? 창세기 12장 8절은 누구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얘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불렀을 때 이미 누구를 불렀다고 했고, 이름을 여호와께 재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뒤에 사람이죠. 그러면 모세가 말하는 것일 때 하나님이 그 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미 셋도 불렀고 누구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해보시라. 성경이 분명히 이런 문장으로 볼 때는 좀 뭔가 안 맞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했던 2004년 신약 성경에서 이제 구약 성경을 잘못 읽는 부분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아히멜렉에 대한 얘기입니다. 읽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아비야를 아달 베드들한 때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이 세상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떡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않아요.
마가복음 2장 25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옛날 다윗이 예수님의 안식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다윗이 조금 줄여보시죠. 누굽니까? 아힘의 아비아갈 제사장 많이 먹을 수 있는 걸 다른 사람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장하는 말이 예수님 인용한 것이 11장 2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사무엘상이야.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길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 대한 일이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사무엘상을 인용했을 때 그 인용한 제사장이 누구란 겁니까? 실제로는 아히멜렉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용했는데 누구를 인용했습니까? 아히멜렉이 아니고 아비아달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걸 누가 맞지? 근데 누가 맞습니까? 아비멜렉이 맞죠. 그럼 아비아달은 누굽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얘기가 사무엘상 22장 27절에 아비아달이 있습니다. 보시죠, 읽어보시죠.
아이두의 아들, 아이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
아하, 여기서 아비아달은 누굽니까? 아이멜렉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히 누가 틀렸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인용한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인용과 잘못 인용한 게 뭡니까? 아이멜렉을 아비아달로 잘못 인용했습니다. 그럼 누가 잘못했을까요? 첫째,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이게 경상하고. 두 번째, 뭡니까? 마가. 마가가 잘못했고. 세 번째는?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누가 잘못했든지 잘못했는 사실이죠. 그래도 아니다. 잘못된 게 없이. 성경은 절대로 틀린 게 없어. 라고 계속 고심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분명히 틀려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내려가서 누가복음을, 그 밑에 있는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찰병을.
아이고, 이거 뭐가 없어졌으니까. 이름이 없어져 버렸지. 누구요? 아비멜렉이란 이름이 없어지고 그냥 비워놨단 말이에요. 이걸 마태복음 똑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말씀드리죠. 제일 처음 복음이 뭡니까? 마가복음. 마가복음을 마태와 누가 가지고 씁니다. 쓰다 보니까, 뒤에 한참 있다 보니까, 이게 틀렸네, 틀려. 아비멜렉이 아니고, 아비아달이 아니고, 아비멜렉이란 말이에요. 틀리는 걸 그냥 그대로 쓰기는 그렇고, 그렇다 해서 고치라 그렇고, 그래서 이분이 생각할 때는 그냥 비워둔다고 했죠. 그러면 어쨌든 최초의 것이 틀렸는데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냥 구절이니까 이렇게 막 사람들이 입으로 전해오는 것이니까 오는 가운데에서 아마 마가가 기록을 좀 잘못 기록한 것. 이래도 충격이죠. 왜? 성경책을 잘못했다니. 하나님의 성경이 딱 아비멜렉이라고 쓸 때, 아비멜렉이 쓸 때 뭡니까? 야! 막 써잡고 어쨌든 안 돼, 빨리 아비멜렉을 써. 라고 그렇게 우리는 했으면 싶은데,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 그렇게 작용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한번,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말은, 과연 그런 것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일단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그런, 이제, 논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몇 개가 있는데, 그걸 두고, 2.5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행전 20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건, 이제, 해석의 문제입니다. 읽어보시죠.
보라, 이제 나는 성경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보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경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열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려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 동사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사도행전 21장 4절 바로 뒤에 봅니다. 예.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보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경의 감동으로 마을 걸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자,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은 예루살렘에 이제 바울이 가려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에 소환되어 가고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지만 난 간다 하면서 왜 갑니까? 성령에, 그죠? 나는 성령에 거여 성령이 나를 그렇게 가게 하시다 이렇게 했는데 21장에 보니까 또 누가 있습니까? 여기 제자들은 바울의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 보고 아이고 가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은 그냥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 야, 그럼 바로 앞에 성령은 가시라 해놓고, 뒤에 성령은 바로 그냥 가지 말라고 하셨단 말인가? 이거 이제 해석의 문제입니다만, 이러한 형태의 똑같은, 거의 같은 사건에 대한 얘기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2.6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 있는데, 창세기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아담이 동든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팔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가르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음즉 여자라 불리라 하니라.
예. 여기에 이제 사람을 만드는 과정에서 특별히 이 사람을 남자를 먼저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오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 그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를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게 뭐냐면 사람의 창조에서 이런 형태의 두 가지의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2장 10절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러나 1장 17절도 꽤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건 결국에서 하나님의 창조 얘기 가운데 이 두 가지의 기록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기록이 다르지.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은 실제로 창세기 2장 27절에 갈빗뼈를 갖고 만들었다는 얘기가 포함됐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건 좀 그래요. 이제 이런 형태의 차이들이 있다는 것들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아 홍수에 대한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9일 보겠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장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존하게 하네.
예, 그러면 사람 그 생명을 살릴 때 노아의 생명을 때 혈육 있는 암수 한 장씩 방주로 이끌었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시, 부정한 것은 암수 2시를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시를 데려와
자, 그러면 뭐가 차이 있습니까? 첫 번째 얘기는 암수 둘, 암수 한 사실 놓고 그 다음에 뒤에가면 이렇게 또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충돌, 그렇죠? 어떤 것이 맞는가, 틀린가 하는 문제를 놓고 있었어.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얘기에서 왜 이렇게 같이 분명한가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을 그냥 넘어가지고 실제로 아 이런 형태의 같은 사건에서 이 얘기 있구나.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게 어떤 것이 맞느냐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지금 같이 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21.8 보겠습니다. 9장 6절입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자, 이게 뭡니까? 다섯 번째 돌림병으로 재앙으로 이집트의 가축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자 모든 가축은 죽었다. 그 다음 출애굽기 25절 보겠습니다.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재앙의 우박 재앙에는 뭐가 남아있습니까? 아직까지 짐승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 그럼 앞에 다 죽었으면 짐승은 등장하지 않아야 하는데 왜 이 짐승이 또다시 등장하느냐 하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다 죽었다라는 말에 우리가 말하는 개념으로 다 죽었으면 뭡니까? 딱은 싸버리 없어야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그러니까 다란 이 용어 자체를 우리가 그렇게 봐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봤던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33절입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들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다가 35절입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에서 점령하였더라.
예, 그럼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서 모든 뭐 그 가나안의 백성을 다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다 이루어오면 그 한 사람도 아주 강조합니다. 그의 아들들과 바산을 옥입니다. 그의 아들들과 이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다. 그러면 뭡니까? 와, 바산왕 옥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그 고민을 합니다. 다 죽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다 죽었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을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걸 꼭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설명한 사람들을 결국 다 죽었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하지 말아야 할 것은, 왜냐하면 다 죽었다, 하나도 남김없이 죽었다는 그런 말이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민수기 읽었으니까 31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찾아와 남자를 다 죽였고.
네, 그럼 여기에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갑자기 31장이 나오죠. 그럼 31장이 미디안 전쟁 얘기인데,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쫙 여자를 왜 살리더냐 얘기하시고 싶죠? 모세가? 네.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청부장들과 백부장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주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고르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영영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자, 보시죠. 고의룸의 문제가 계속해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얘기에 보면, 남자를 다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큰 성인 20살에 싸움하는 남자를 다 죽였고, 그 다음에 여자를 죽였습니다. 누굴 죽였습니까? 여자 중에서 결혼을 한 이런 사람들은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또 누가 죽였습니까? 여기 보면 17절에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였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남자라는 것은 막 아이들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네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잔인하게 씨가 거의 말른 상태가 됩니다. 겨우 결혼하지 않는 여자들만 살려두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걸 뭐 굉장히 잔인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이룰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생각하는데,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31장은 분명히 그런 얘기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확실한 성경이 뭐가 있습니까? 사사기 6장이죠. 사사기 6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그 유명한 기드온. 기드온 얘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7장 12절, 사사기 6장 1절이 뭐입니까? 미디안과 기도원의 전쟁 얘기입니다. 그리고 미디안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지배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7년 동안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사기 7장 12절, 제가 무슨 뜻입니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일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은 같은지.
예, 그러면 보십시오.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는데, 그 미디안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보니 꾸에 싹 보니까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다. 메뚜기 수와 같이 많고 낙타의 수가, 낙타가 그 당시 가장 그 훌륭한 그 전쟁 무기니까요.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앞에 뭐 보십니까? 바로 전에는 이게 한 300년, 많아봤자 300년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남자는 거의 없고 여자라면 살아있는데, 뭐 셋이고, 그럼 그 사이에 이렇게 결혼을 해도 이게 너무 심하다. 이게 이렇게 메뚜기 때만큼 많아질 정도로 엄청난 군사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앞에 모든 사람을 다 죽여서 그렇게 잔인하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 의미는 우리가 말하듯이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죽어버린 그런 형태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글을 쓰는 글 쓰기 방식에서 완전한 승리 그리고 그런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특별히 그 미디안이 혹은 또 이방인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그들이 우상 숭배를 유혹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진멸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다 혹은 또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문자 그대로 그냥 하기 하면 이런 부분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건 여러분들이 절대로 뭐 이상하게 생각할 것도 없이 아 앞에 있는 얘기와 뒤에 있는 얘기가 이렇게 긴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할 때는 이건 우리가 말할 때 그 물 다 주겠다, 진멸했다, 이 말의 의미를 글을 쓰는 사람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해한 것과 오늘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 식으로 이해하는 걸 다른 거예요. 이게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이걸 가지고, 아, 성경을 이상하게 얘기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냥 우리가 봐도, 아, 이게 성경을 참 이런 분위기에서 모순이나 아, 자기 나름대로 이런 걸 내가 틀렸는데 내가 얘기 쓰면 이런 얘기가 아니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쓰고 있다. 이상한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도다.
짐승이 죽는 것이 사람도 죽는다. 짐승 죽는 것하고 지나는 느낌 딱 드는데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아, 짐승의 혼이 있나? 인생의 혼. 이런 표현들이요.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 수많이 연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연구는 해외였지만 이런 표현들이 갖고 있는 전도서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지 여기에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고 그 다음에 뭐 혼이 올라오고 내려가고 이런 식의 어떤 뭐랄까요 그런 개념으로 이걸 이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아마 이런 설명은 동물 보건단체라도 좋아할 것 같은 생각 들기도 합니다. 하여튼 아, 이상한 표현도 있습니다. 이상한 표현들은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을 이해할 때 그 문자에 들어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글을 쓸 때에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마치 무슨 성경을 수학식이나 자연과학식으로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역사기록 좀 올려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역사기록에서 창세기 역사기록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자, 한번 보십시오. 1장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해서 쫙 17째 날과 갑니다. 자, 그러면 세상 며칠 만에 만들어졌습니까? 6일 하나님 일정을 세우시고 10일까지 했습니다. 시문이는 우리 우주가 7일 만에 잠들었다고 얘기를 성경을 말하는 걸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시문이 과학 배웁니까? 학교에서? 과학 배우면 7일 만에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과학이 말합니다. 아니지. 그럼 성경은 뭐지? 성경과 과학 중에서 누구를 믿어야 되나? 어떻게 해서 시문이는 더 마음이 지금 끌립니까? 머리에서 아직까지, 시문이는 아직까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조금 큰 우리 하람이는 7일 만에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걸 만들어지다 봅니까? 7일 만에. 하루가. 하루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와 다르다. 아, 좀 약간 이제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7일만에 우리가 말한 7일만에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사실 이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받아들이면 그 성경을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기록한 것은 우리가 말하듯이 그런 자연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란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러한 7일의 천지 창조가 특별히 이제 안식일 얘기를 쓰고 있는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의 개념이 지금 이 성경을 갖고 이해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일을 개념으로 갖고 하루하루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것이 옳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옳은 신앙이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내 나를 그렇게 이해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자꾸 그걸 이해해야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학교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거 우리가 넌지나 차이가 나니까 뭐 성경을 던지든지 학교를 공부를 안 해야 되는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그런 자연과학적인 개념으로 이 하루 이틀에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자, 그럼 2장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 하늘새와 그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줍니다.
예. 짐승, 가축. 자, 우리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가축을 키운 것은 제가라고 합니다. 1만 년 전. 그러면 인간이 이렇게 의병을 떼고 왔을 때 가축을 자기 집에 키울 정도면 꽤 역사가 흘렀어요. 어쨌든 1만 년이 어쨌든 흘렀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키웠습니까? 아이고 아담이 바로 그냥 키워버리다. 지금 우리는 신성이 무슨 성경책을 막 얘기하는데 조금 더 볼까요? 그 다음 있는 성경 창세기 4장 2절입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였더라.
그러면 바로 이어 등장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벨과 가인인데 이건 아담의 아들이죠. 그럼 아담의 아들이 뭐였습니까? 목축업을 했고 아담의 아들이 또 누굽니까? 농사를 지었어요. 인류 역사에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목축을 하는 것은 역시 우리가 올 때 꽤 긴 역사가 흘렀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인간이 막 인류 천지를 만든 말 바로 그냥 이게 100년, 200년, 300년 바로 돼버렸다. 야, 이거 어떻게 하죠? 성경과 이직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오늘 굉장히 혼란스러울 사람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은 이 얘기를 어떤 뭐 뭐랄까 인류 역사의 어떤 발전 단계의 얘기로 지금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성경은 그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얘기가 안 되니까 아이들이나 몰라 아 성경에서 배우는 것은 좋고 학교에서 배운 것도 완전 이런 두 가지의 분리되는 것 같죠. 그렇죠. 물론 저는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이런 걸 더 공부 많이 하는 게 송예관 집사님 한번 이제 요 강의 한번 해주시고 준비하시죠. 그런데 어쨌든 제 얘기는 아, 이 얘기를 우리가 갖고 있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믿음있고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성경도 안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강요하지 않는데 우리가 자꾸만 거기에 따라가고 거기에 하는 것만이 내가 믿음이 있는 그 신앙 생각이기 때문에 조금 이런 뭔가 버려진다. 그래서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연과학이나 역사의 그런 기록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이랑 신앙의 어떤 고백이고 책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십시오. 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창세기 4장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두꺼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니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오른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지극히 문자적인 표현을 가만히 생각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10절에는 누구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누가 준 말입니까? 아담에게 준 말입니다. 아담에게 주신 말씀인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합공을 빌려 그러면 부모를 떠나. 부모는 뭐지? 아담의 부모는 뭐지? 하나님. 하나님 부모일까? 그걸 지금 예상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러고 올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요렇게 저도 한 번씩 이 성경 구절을 이제 결혼식 옛날에 할 때 막 저거 했는데 아니 아담 하와가 우리 부모를 떠나다니. 그 다음에 가인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이제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내 큰일 났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래서 가인 뭘 두려 합니까? 내가 가다가 누구를 만난다고요? 우리를 만날 때 내가 큰일 나겠습니다. 모르는 나를 만나지만 날 죽이겠습니다. 아이고 그때 그러면 누가 있습니까? 자 아담이 있었고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그 둘밖에 안 하고 아직까지. 아이고 그럼 누가 죽인단 말이지? 그렇죠? 한번 생각해보면 죽일 사람이 없는데 왜냐면 그게 아들이 우리 집 어떤 사람은 아 그 아들 많이 낳았을 거야. 근데 너무 그렇게 하시는 거 같고 어쨌든 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둘밖에 없는 누가 죽이는 말인가? 결국에 스님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어떤 가족의 어떤 뭐 그 일기장치를 그렇게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앞으로 우리의 개원의 의미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얘기인데 그걸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그 뭡니까? 우리가 생각할 이런 방식으로 따지고 그러면 이상한 얘기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성경은 개의치 않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가지고 아 예전에 어떤 그 역사가 옛날에 그런 식으로 사람도 없었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4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3.5입니다. 보십니까?
아,
46장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두 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
자, 애굽에 들어간 사람이 모두입니까? 70명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다.
자, 430년 안에 70명이 뭐가 됐다는 겁니까? 몇 명 됐습니까? 200만 명 됐죠. 왜냐하면 60만 명이었고 장정 20세 이상으로 싸우며 나갈 사람이 50만 명. 그러면 더하기 여자, 아이들 하면 적어도 200만 명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런 형태의 430년 만에 70명이 200만 명이 될 수 있을까? 이건 누가 수학선생님이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요?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유아 사망률이 너무나 높은 시대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살이하고 있습니다. 영양실조가 이런 엄청나게 어려울 때입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또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에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속에서 어떤 그러한 식의 인구 형태로 따지고 들어가는 것이 이 얘기의 핵심은 아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는 군대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로림까지 이가 산업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예, 여기에는 이제 유다 성읍에는 사마리아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일단 사마리아에는 유다 성읍이라는 것은 사마리아에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고답 얘기도 아수르도 그 비슷한 얘기고 조금 더 나가면 욥기에 보면 타조 얘기 나옵니다. 실제로 팔세생의 타조가 그쪽에는 이제 타조가 없대요. 그리고 아마 그 묘사가 좀 이상하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른 건 이제 두고 제일 먼저 복음서 차이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4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공간복음서 제일 먼저 기록한 것이 뭡니까? 마가. 그 다음에 그걸 마태와 누가가 이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어떤 똑같은 사건이 우리가 1.1회도 변함없이 우리가 말하는 형태로 똑같아야 한다면 마가가 기록한 것이 그 다음 사람에게 똑같이 가야 되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 여러 가지 많은 예를 탈 수 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예, 12장 18절입니다.
포기가 있는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생각하신 줄을 알고 나와 볼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후계관이 이들의 부모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라.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치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같이 대답함을 주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록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본문을 좀 올리십시오. 그러면 요 얘기가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혹시 그냥 뭘 다 표기만 드려보시죠. 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앞에 있는 얘기 뭡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란 부족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해서 얘기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보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건 이제 다시 마가의 얘기가 비슷하게 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지금 뭐 그냥 들었으니까 첫 번째,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나가의 본문이 나왔는데, 마태도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 뭐가 왔습니까? 무엇이 해야 영생을 얻으니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같지요. 우리가 그걸 잘 다르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 얘기는 같습니다. 그럼 그 더 큰 차이가 하나 뭐가 있습니까? 율법사가, 질문한 율법사가 나가도 어떻습니까? 굉장히 통신하고, 진실한 자세를 놓고,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시죠. 여기 특이한 일입니다. 거의 이런 것을 볼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할 수 있고, 그가 아주 진지한 자세를 묻습니다. 그런데, 마태와 누가도 어떻습니까? 옳게 보이고, 자기가 뭐, 나는 사두개인은 예수한테 졌으니까 난 예수이겠다 이런 식으로 와서 자기 옳게 보이고 이웃을 이렇게 물어보는 자세다. 그럼 이런 형태는 굉장히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왜 다르지? 그럼 어떤 게 틀렸나 맞느냐?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그런데 결국에서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에게 이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뭡니까? 마태와 마가가 이걸 받아 썼을 때는 누가 마태가 받아 썼을 때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이것을 자신들이 있는 복음의 자리에서 바꿀 수가 있다. 말, 또 어떤 표현들, 이때 강조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 성경 틀렸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틀리고 맞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왜, 마가는 그렇게 율법사를 긍정적으로 특별하게 묘사했는데, 왜 마태와 누가는 아주 안 좋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볼 때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는 대부분 다 예수님한테 안 좋은 사람만 거의 대부분이죠. 그래서 아마 마태와 누가는 이 본문을 나가는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에서 자기를 다루는 입을 아마 늘 해왔던 방식으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데 저는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제법 아무리 나쁜 동네도 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씩 있으니까요. 너무 그렇게 좋은 사람만 모이고 나쁜 사람만 모이는 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그러한 변화들은, 여러분, 변화들은, 아, 성경 틀렸다,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그런 자유를 주고, 그렇게 왔다. 이런, 성경 1.1의 그 변화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런 식으로 문자 하나하나가 그렇지 않은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런 것이 이 성경서가 봐야 할 어떤 것이라고 있죠. 그런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네, 4.3입니다. 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뜰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4.1,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입니다.
네, 이런 본문 같은 경우에는 앞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었다고 했는데 4장 1절은 예수님이 아니다 했는데 아마 이 3장 2절의 표현도 예수님을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다음 마태복음 2장 10장 참새의 값이라고 보겠습니다. 참새의 값.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싸리 오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라.
누가 먹읍니다. 예.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아싸리 오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리시는 바.
이건 중요한 아니다만 제가 참 문자 하나의 집착을 분들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건 이제 보통 말인데 Q라고 해서 마가에는 없는 겁니다. 의록 자료를 가져와서 이제 마태와 누가가 공동으로 씁니다. 똑같은 내용에서 하는데 똑같은 얘기가 왔는데 이게 좀 바뀌어버렸어요. 아마 가져온 자료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죠? 하나는 뭡니까?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 다섯 마리가 두 아사리온. 산수로 계속 정확한 계산하면 보면 안 좋죠? 안 맞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차이들은 너무나 당연하다.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산 사건입니다. 예, 8장 9장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 마가복음
9장 2절 열세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약간 이건 이제 8일쯤 하고 열세 후 하니까 약간 비슷하기는 합니다만 일단 이런 그때를 보면서 얘기는 뭐 정확히 말씀하시지. 참을 그렇게 이해하지 말아라는 제 얘기가 이런 형태의 여유들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1절,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늘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느냐 하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안 맞네요. 앞에 뭡니까? 좋은 것하고 뭐가 있습니까? 성령이 있다. 여기 보면 오해 있는 좋은 것은 마태복음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밑에 있는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나 아시다시피 성령에 대한 얘기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생각할 때 좋은 것의 대명사는 뭐냐? 그 성령을 보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을 그러면 읽어보시면 아 예수님은 그러면 그날 성령이라고 하셨을까? 좋은 것이라고 하셨을까? 우리가 막 공부를 해서 들어가는데 찾아낼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흘러오는 과정에서 그 얘기를 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 내에서 때로는 바뀌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성경의 1.1년도 변함이 없다는 얘기와 그랬다 그렇게 생각할 때는 전혀 없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복음체는 그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뭐 자주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대부분 마가복음 8장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예. 자. 8장 34절.
마가복음 8장 34절.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뭐가 지금 등장했다는 겁니까? 누가복음에는 날마다를 많이 등장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이제 처음 말씀하실 때 날마다를 말했을까 말씀하지 않았을까? 제가 볼 때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는 과감하게 날마다를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란 이것이 지나칠 정도로 우리에게 어떤 큰 얘기, 거대한 사건 이런 것이라면 아니다. 십자가는 일상의 문제라는 것이 누가의 중요한 관심이거든요. 오늘 이런 것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누가는 이 얘기에서 날마다는 말을 과하게 넣습니다. 하나님이 야 내가 말 안 했는데 왜 넣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화들은 자연스러운 것인데 우리는 자연스러운 변화가 하나님의 복음의 어떤 생생한 것에서 변경했다는 것을 이해하실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만나 외출하기 사건은 마찬가지로 얘기해 보면 제일 처음에 만나 외출하기 같이 나오면 되고 그때는 외출하기 만나만 나왔는데 많이 외출하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울과 소년 다윗 얘기 이런 걸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보면 분명히 사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어디 만났습니까? 이름 얘기하는데 사울이 뭐 할 때요? 악령이 들려서 있을 때 다윗이 악기를 잘 타기 때문에 그걸 고용해서 이제 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데 막 굉장히 이제 뭐랄까 어려움 있는데 나중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하는 그 장면인데 그 가서 사울하고 대화를 하는데 사울은 다윗을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누구냐, 너 위에서 아버지가 누구냐 하고 막 하기를 얘기하는데 이런 건 뭐냐면 이게 왜 이러지? 앞에 우리가 들은 얘기와 뒤에 있는 얘기가 다르다. 우리 아이 봅니다. 그런 식의 차이들이 있다고 명당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약궤는 여러분 뭐가 들으십니까? 언약궤는
십계명도 방과 다윗의 아론의 쌍방 지팡이
네네
만나
만나가 아니고 만나를 담은 그 말 거기에 이제 구약 3절인데 히브리 신약 4절이 보십시오. 예.
또 둘째 기장기에 있는 장막을 장소라 일컫나니 분향로와 사면을 흙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중항아리와 아론의 쌍방 지팡이와
여기 뜨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게 3-9-8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들었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이 날개 아래라.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며
그리고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여기 이제 이런 게 찾는데 6대 하고 5장도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러면 구약 시대는 고골닷 때는 두 돌판밖에 없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 가면 어디서 등장했지? 그 사이에 이제 찾아서 넣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차이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것이 옳고 그러고 틀렸다 맞다고 얘기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의 차이들이 있다는 거예요.그 다음에 이제 하나 보면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인용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구약에는 이렇게 말씀하였다는 건데 그게 구약 성경에 없어요. 보겠습니다. 예, 나보고서 가장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십자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예,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십자기까지 사모하신다. 따옴표입니다. 여기에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걸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나보고 말했는데 신약 성경 학교를 찾아봤습니다. 한번 구약 성경 찾아봐도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아 없는 말이 왜 있지?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0장 35절 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주마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는 말인데. 이건 물론 성경에서 있습니다. 근데 누가 말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것도 친히 말씀하셨다는 걸 친히 말씀하는 걸 찾아봅니다. 찾아보는데 여러분 혹시 이런 구절을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아, 비슷한 말은 있지만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참 하기 어렵죠. 저도 공책이 그걸 다 찾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리고 해서 보험서는 없는 게 왜 응답하지?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걸 결국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의 얘기들을 우리가 계속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4.7의 얘기에 설명이 필요한데 자, 하나만 예를 바로 하는 게 좋겠네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이르시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체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자, 이것이 히브리서 10장 5절부터 7절까지 히브리서가 설명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겁니다. 그 인용 구절이 시편 40편 6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시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기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하게 들을게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여기에 보면 이 시편 구절을 인용하는데 특별히 약간의 차이는 그냥 뭐 할 수 없지만 여기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내가 어떠십니까? 번제와 속죄를 내가 말하기를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여기에 등장하는 얘기들이 구약 성경의 얘기와 글자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약 성경에서 정확하게 인용해야 그게 맞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다르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제가 자주 좀 말씀드리냐면은, 구약 성경이 다른 나라 말로 최초로 번역된 게 언제입니까? 주전 3세기입니다. 이집트 지역에서 번역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말하는데,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저 70인역 지역도 있는데, 70인역이라고 해서 그리스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약 시대에 예수님과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혹은 바울과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떤 성경을 썼을까요? 구약 성경의 진짜 본문으로 번역한 72명 그리스 성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성경들이 다른 게 쉽게 있습니다. 우리가 딱 찾아보면 이 성경 이런데 왜 이렇게 인용했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72명을 갖고 보는데 그럼 72명은 성경을 우리가 번역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 그대로 일치되게 번역한 것도 있지만 꽤 자유롭게 번역한 데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차이들이 등장하는데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이 1.1회급 배우면서 똑같아야 되는데 왜 구약 성경이 있는 말과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한 신약 성경 인용한 말이 왜 다르지? 하나도 틀리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다를 때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들이 제가 설명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입니다. 3절 그 다음에 로마서 뭐 이런 많은 얘기가 있는데 다음은 제일 자 제일 뭔가 오분복에서 로마서 9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기록된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험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와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도배로운 모퉁이 돌들을 시험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성경은 여러분 시편 28편 6절을 이용한 겁니다. 이사야 28편 6절을 이용하는 건데 여기에 보면 제가 줄을 끈 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을 베드로와 로마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럼 뭘 보겠습니다. 18절 16절입니다. 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은 돌이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 것.
뭐가 나와 있습니까? 자,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다. 신약 성경 어떻게 정했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다. 왜 이렇게 다르지? 이 구약 성경 그대로 인용한 것이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했을 때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이걸 누가 옮겼다는 겁니까? 70년 성경이 그걸 그렇게 옮겨버렸단 말이죠. 옮기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70년 성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신약성에 썼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구약성경의 본문이 발표되게 될 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제가 72년 성경에 굉장히 그런 것이 많습니다.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습니다.
예,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였다. 이건 어디서 말이냐면 학계에서 말입니다. 2장 6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땅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여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조금 있으면 나왔죠. 그럼 신약성경이 어땠습니까? 또 한 번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 단어를 조금 있으면 을 조금 있으면 영어로 in the reader way 조금 있으면 또 한 번 once more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게 바뀌었는데 왜 그러냐면 분명히 구약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약성경 이렇게 인용한 것은 72년 성경이 72년 성경이 학계에 있는 조금 있으면을 또 한 번이라는 박스라는 단어로 바꾸었단 말이죠. 그걸 가지고 그대로 인용했단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의 인용이란 것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틀렸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지? 성경은 똑같은데? 근데 이런 식으로 성경은 우리가 말할 때 그 하나도 틀림이 없다, 성경력 감동이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 자연과학적으로 혹은 또 어떤 것으로 정말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든지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고, 그런 얘기가 계속해서 많습니다. 사실상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거든요. 그런데 인용할 때 거의 대부분이 70년에 인용하는데, 70년 성경이 구약 성경과 똑같이 본문이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70년 성경이 다르게 돼요. 다를 때는 볼 때 이런 차이들은 아 70년 성경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신학이라는 게 등장하죠.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이 등장하다 보니까 결국에서 학문적으로 왜 그래야 하는 것을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죠. 첫 번째는 보수적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 사실에 근본적인 의미를 둡니다. 그래서 아까 안에 그런 차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틀리고 그런 것들, 그 틀리는 것을 계속해서 연결해서 안 틀렸다 안 틀렸다 요건 이렇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 보고 싶은 겁니다. 이런 형태의 사람들은 보수적이라고 말하고, 좀 자유주의라고 한다면 이걸 그냥 인간의 작품으로 보는 거죠. 인간의 작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뭐 보통 소설책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다 인간의 작품이라는데 훨씬 더 큰 강조점을 두고 모든 것을 이때는 문학, 양식, 학, 책을 어떻게 쓰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막 조각조각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래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갑니다. 뭐하냐고 생각해 이거. 그런 느낌이 든다. 이게 다 조각조각 내놓으면 나 뭐하냐 말이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런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학문에 한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중간쯤 서서 끝없이 중간을 지키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야, 약간 보수주의 가서 여기서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 약간 진보적인 쪽에 가서 한 사람이 있고, 근데 이걸 가져가 이쪽 간 사람 모두가 자유주의자 이랬군요. 도대체 우리가 아무 다를 게 없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차이들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더라 하고 그렇게 차례차례로 있을 것이 아니고, 아 이건 왜 그러냐, 이 성경이 인간의 작품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언어지만 인간의 작품이라면 그 인간의 작품을 사람들의 이성과 논리와 학문의 방식으로 공부해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얘기가 좀 더 살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우리나라에는 어느 쪽이냐 하면 여기에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이 엄청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자유 쪽에 있는 사람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사람은 요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음악 있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하여튼 요 정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사람들은 자유주의야 그렇게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유주의가 도대체 어떤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을 말하는지. 왜냐하면 요즘 우리나라에 보면 조금 말하면 종북, 그 다음에 뭐 좌파 그랬는데, 도대체 좌파가 뭔지, 종북이 뭔지,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독일에서 3인당의 이런 사람들, 보수적인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우리나라 오면 완전히 좌파 종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스펙트럼 자체가 우리가 아주 굳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이러한 형태의 다양한 방식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걸 좀 강조한 것은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거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건 사람들이 그 시대에 그 언어로 그 삶의 자리에서 쓴 것이라 한다면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버리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이 성경이 살아가는 거죠. 저는 보수적인 사람들의 얘기를 동참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요 중에서 한 요 정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요 정도 아니고 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상 저는 생각할 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그 주장에 있는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약간 막힙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은 좀 더 건강해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지만, 이 정도 오면, 지금 아직 이 정도 와 있는 사람으로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런 배려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제가 어릴 때부터 어쩔 수 없이 학문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배운, 제 각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성경을 좀 이런 학문으로 이해하는 것들을 무시하게 됐거든.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그 건조하고 그냥 그 무시가지고 어느 시기나 똑같은 얘기가 되죠. 그렇게.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도 어떨 때는 돌을 던지라 할 때도 있고 또 돌을 가지고 오라 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얘기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얘기를 했는지를 계속해서 공부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에서는 이런 차이들 때문에 학문이 발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자세한 얘기는 제가 할 필요는 없겠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5분을 보시면 여러분 이방 세력에 대한 얘기를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이방인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을 다 정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방인에 대한 정복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20장 10절에 한번 보십시오. 5번입니다. 예.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도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요.
자, 이방인에 대한 얘기로 화평을 선포하라. 나의 화평을 받아들이면 너 싸움하지 말고 지내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싸움하라. 그러니까 화평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또 신명기 20장 15절에 보면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않는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이 화평을 선포할 성공은 의미입니까?
오직
그런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염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지금 하나도 빼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제 좋게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화평을 선포하라. 그런데 뒤에 바로 동작합니다. 이건 화평을 선포하면 안 된다. 누굽니까? 요 여섯 족속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이건 화평하면 안 된다. 무조건 진멸하라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앞에 얘기가 거의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질 정도의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길을 갔을까지 하나 더 등장하는데, 자, 그러면 신명기 20장 18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분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자, 그러면 왜 진멸하라고 했느냐 하면 그 이유는 뭡니까? 다른 신 우상숭배의 위험이 있다. 이게 지금 이유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이 명령이 실제로 어떻게 행해졌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수기 20장에 쫙 얘기를 보면 우리가 먼저 해봤죠? 20장에 보면 에돔 사람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죠. 에돔 사람들이 가지 마 하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가죠. 첫 번째 우리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21절에 두 번째 애움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었는데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소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는이라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예, 여기 보면 앞에 바로 앞에 있는 얘기는 에돔이 똑같이 합니다. 에돔이 네, 부탁하죠. 우리가 하나도 당신들 물도 안 마시고 가다 혹시 지금 돈도 주겠다 그렇게 잘 지나가겠다 하니까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에는 이렇게 돌아갑니다. 우리 봤던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시온 왕 오래 안 돼 하니까 싸움을 붙죠.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싸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아, 에돔은 하나님이 여섯 족속으로 허락하지 않은 것이고 여기 시온 왕 옥과 이런 것은 여섯 족속으로 진멸하라는 것이다. 이런 단순한 답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 이건 어쨌든지 진멸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답입니다. 자, 그럼 이런 답을 갖고 계속합니다. 이에 대한 다음 성경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26절.
내가 에돔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편지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내가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일로만 행하고 자로나 오나 구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게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사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대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민수기에 있는 얘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수기의 얘기를 다시 하는 얘기인데 그렇게 할 그렇지만 결국에서 오늘 같이 완강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여전히 이제 그 사람들하고는 이런 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5번 5중 3을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모리 왕 시온을 향한 모세의 화평의 얘기는 아까 민족이 신명기 시암 16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모세가 속마음은 이거 반드시 진멸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그걸 확실히 마음 보고 그 다음에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냥 별 생각 없이 한 것인가. 그러니까 속마음은 이건 없애야 된다 하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없앨 것이야.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러나 그들은 화평을 선포하며 야우시아 지내보자 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의 마음이 진짜 화평을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화평 마음 없는데 하나님이 준비를 해라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도 그냥 그것도 해본 소리나 그런 소리 같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진멸의 정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아, 여섯 족속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요수아나고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아야 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수아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여리고 성에서 봅니다. 누가 살아있습니까? 기생라합. 기생라합은 이방인이고, 또 분명히 진멸의 대상이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삽니다. 나중에 사람은 그 유명한 뭐 예수님의 메시아 족보에 들어오기도 하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 요서 9장에 나온 사람이 뭡니까? 기브온 족속들이죠. 역시 이들도 진멸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9장 3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들으십시오. 요소 9장 3절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예.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자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서 기운 가죽 포도주 뼈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실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홍하니가 난 떡을 준비하고
예, 이렇게 해서 이들이 와서 이스라엘 속이죠. 우리 멀리 왔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요수아가 하나님 묻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래 우리 서로 화평하자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진멸해야 할 대상으로 바로 앞에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의주를 십시오 받아들일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공존합니다. 그럼 우리가 형식적으로 진멸해야 할 대상이라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돼야 하는데 이건 또 다르게 살아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실제 명령과 구체적인 자리에서 또 다르게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그 진멸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 아, 모세와 어떤 그 적대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나왔지. 그 사람들이 화평과 평화를 요구했을 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죽이고 하는 이런 경우들은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제는 정복이냐, 아니냐 하는 이런 이분부보다도 그 하나님의 명령이 여섯 족속은 분명히 억세라고 하지만 거기에 구원의 길에 참여한 사람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그걸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한 명령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은 그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명령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들어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과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과 결혼 문제는 많이 나오죠. 혼인하니 말지니 이것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혼인하니 말라, 아들을 주지 말라, 아들을 주지 말라 얘기하고 신명기 에스라에 보면 심지어 결혼한 사람들 중에서 하여튼 그게 아직 충격인데 에스라에서 이제 바로버리면서 돌아와가지고 보니까 완전히 이제 이방 결혼이 눈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어디 갔냐면 그 사람들 중에서 보고 백열상을 막 찾아내가지고 전부 다 이혼 거 아니거든. 깨가지고 집을 보내버려요. 심지어 거기 아이들도 있었다. 지금 아직까지 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뭐야 이거. 물론 그 성경은 그 시대 그토록 그런 혼약 결혼을 통해서 이방 신과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아주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해와 함께 이렇게 다 같이 사는데 그걸 따라 그래 잘라서 그냥 무슨 이게 무슨 그 뭡니까 이게 상관도 아니고 잘라가지고 우리 가 하고 고향을 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안 되지만 그러나 그러한 형태로 이방 결혼에 대해서 아주 금지한 것이 있었죠. 그러나 이런 이방 결혼이 너무 자연스러운 것도 참 많습니다. 창세기 38장이 누가 나옵니까? 유다가 누구를 아내 낳았습니까? 38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들로부터 가나안에 가서 아둘람 사람 키라와 가까이 갑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임신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한다.
가나안 사람 수아 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러면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는데 요셉이 역시 오므 제사장 부디베라의 아들 아스낫 딸 아스낫을 안에서. 이것 역시 이방식.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는 누구를 안에서 없습니까? 모세의 장인은 누굽니까? 미디안 제사장이. 아까 미디안 그죠? 그 미디안. 그러면 이런 식의 이방. 그 다음에 역대상 2장 34절에 보면 세상은 아들이었고 바뀐 것이죠.
세상은 아들이었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국종이 있으므로 세상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여기는 아예 그냥 항상 이 남자가 그 여자와의 관계에서 여기는 딸이 아들 남자 아이를 애굽의 종을 데려온단 말이죠. 이런 식의 결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쓰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아, 이방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이런 식의 얘기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룻기 2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2장 10절 한번 보시죠.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니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도 내가 시아버지께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옥을 떠나기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고담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오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을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
자, 그러면 이게 루스는 분명한 모합사람, 이방여인. 근데 이 욕기를 보면 그게 너무나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데 롯이 오히려 나 이방인인데 어째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보아스에게 묻고 결국에서 보아스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나라 그 지역 공동체 전체가 뭡니까? 뒤에 보면 모두 다 환영하고 막 높이고 막 찬송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 아니야. 이건 계속해서 이런 전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알다시피 마태복음 1장 5절은 라합과 보아스, 룻과 오벳 이렇게 해서 이방 여인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아, 어떤 사람이 이방 사람이라는 혈통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자세로 나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꾸만 어떤 혈통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했다면 성경에 의미하는 것은 뭐 기생라합이든 루시든 이런 사람들 모두 다 또 기본 사람들이 속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했던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살려는 그런 배로 그런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은 심지어 멸해야 한다. 그 독성들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다음에 그것을 거두는데 아무런 갈등을 느끼지 않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더라도 당신 스스로 그 하나님께 들어올 때는 그를 받아들이는데 전혀 문제를 갖고 있지 않다. 이게 우리가 복음의 얘기이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지 이런 혈통의 문제들 이건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의 정성 건축에 등장하는 역대하 2장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하여 궁궐을 건축하는데 자, 4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그걸 내어드리고
네, 성전을 내어드립니다. 네.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꾸란에게 보내어 있는데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성전 그러면 이렇게 성전 건축에 아주 훌륭한 뭡니까? 그 건축자가 누굽니까? 두로왕 히람이 누굽니까? 이방인. 우리가 볼 때, 야,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 지켜야지. 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두로왕 히람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결국에서 성전건축 같은 거룩한 일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왕인도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민수기 15장 보겠습니다. 예.
누구든지 본토 소민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법대로 할 것이오.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혈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예, 그러하리라. 그렇게 되죠?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도 같은 법도 같은 규례입니다.
예, 민수기 9장 14절 한번 보십시오.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윤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인에게나 본토인에게나 이 윤례는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 하나님께 제사에 참여하는데도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고 나오면 어떤 차별을 두지 않고 그를 받아들이고 함께 참여하겠다는 것도 절기를 뭐든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봉헌식에도 보면 나와서 8장 41절 보시죠.
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자, 8장에는 유명한 동리가 쫙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멀리 전쟁에 나가서 패했을 때나 잡혀갈 때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도들 향하여 기도할 때 들으시고 쫙 얘기하면서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이방인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달라 합니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방인 자신도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나오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전통이 구약성경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고 결국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나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이미 받아주신다 하는 것이 이 얘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그 이방인의 문제나 이런 전통에 대한 얘기를 읽을 때 고정된 거예요.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돼! 라는 이런 흠식을 얘기는 없다. 사실 여성 문제는 한번 따로 다룰 문제입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자꾸만 어떤 고정된 틀로서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버리는데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는 이런 방식에서는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뭐 이방인들이 또 이러지를 말씀하시지만 그 다음에 그걸 바꾸는데 아무런 뭐랄까요 끌림이 없습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을 향해 나올 때는 근데 요즘 알다시피 그러니까 뭐 이슬람 성경 못 들어갑니다. 여자는 그동안 우리도 못 들어가거든요. 딱 그 밖에 있으라 하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 어떤 사람이 다시 말하면 그가 어떤 혈통으로 어떤 것이 고정된 그런 존재라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형태의 이런 말씀 전통을 한번 비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